사도행전 39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책. 본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 긴 책에 담긴 대수롭지 않은 요점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나의 부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과 같은 문제를 말할 부담이 없습니다. 그보다 본 라이프 스타디에서 내 부담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모든 중요 요점들을 다루는 데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나는 사도행전에서 경륜적인 의미를 지닌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는 시대나 혹은 어떤 특정 시기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시대나 방법을 언급하는데 시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메시지들에서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있는 신성한 배열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신성한 배열에 관해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경륜의 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지 행적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있는 배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 가운데서의 내 부담은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에 어떤 특정한 장에 올 때 나의 목표는 그 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의 신성한 배열에 관한 그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을 대할 때의 나의 목표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신성한 배열에 관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이 신성한 배열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으로 14장 1절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합니다. 13장과 5절과 14절에서처럼 그들은 유대인 회당 모임에 참석하려고 회당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모임을 이용하려고 간 것입니다. 2절은 그러나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생각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역으로 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14장 3절은 계속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시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주님의 은혜란 믿는 이들에 의해 영접되고 누림받은 삼일 하나님이요 그들의 구원과 생명의 변화와 거룩한 생활에서 표현된 삼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분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들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적들과 표적들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간증의 일부가 아니며 그분의 완전한 구원의 일부도 아닙니다. 그보다 표적들과 기사들은 단지 사도들이 전파하고 사역한 것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일 따름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란 문구는 어떤 경륜적인 요점들을 가리킵니다. 회당에서 유대 백성들이 구약을 읽은 것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옛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지나간 신성한 배열에 속한 말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율법을 대치합니다.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새 신자들을 세웠습니다. 3절에서 증거하시니 라는 말은 은혜의 말씀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과 또 그것이 이미 전파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이미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증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안에 있는 은혜의 말씀. 사도들은 구약만 갖고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찾는 대신 유대인들은 모든 계명을 지닌 율법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 관해 간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확실히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이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겁에 질려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은 뱀을 정죄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뱀을 미워했을 것이며 그때 주님은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말씀 중 또 다른 예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분명히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회당 안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므로 구약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예는 이사야서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건 역시 구약에 있는 많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 중 하나의 예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 전파. 우리가 보았듯이 13장에서 바울은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부활한 그리스도에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바울은 최고의 광부로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풍성을 발견해내기 위해 구약의 깊은 속 안으로 가장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에서 베드로는 부활한 그리스도에 관한 뛰어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2장을 읽을 때 베드로의 메시지에 상당히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 전파를 충분히 높이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많은 독자들은 이 메시지를 합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그 안에 무엇이 계시되었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장에 있는 베드로의 말씀 전파는 뛰어나긴 해도 약간 피상적입니다. 그러나 13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 전파는 매우 깊고 경이롭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그의 말함에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부활이 하나의 출생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 2편 7절을 부활한 그리스도에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출생이었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심으로 그분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한 생명의 체현을 위한 것인데 비해 하나님의 맏아들은 이 신성한 생명의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출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적인 출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바울이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 번식 요인이 되시기 위해 출생하셨다는 진리를 캐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신성한 생명의 번식하는 재생산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광맥을 파낼 때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다윗의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 곧 믿을 수 있고 확실한 것들이 되셨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확실한 긍휼들이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시편 89편 1절을 찬송하며 누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긍휼들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러나 이 시편을 찬송하는 이들에게는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긍휼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련히 여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주의 긍휼들은 그분의 두 번째 출생 안에 그리스도, 즉 부활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경이로우며 우리는 그의 말씀 연구에 탄복합니다. 말씀 안으로 파고 들어감에 있어서 아무도 그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수십 세대 동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신약 희년을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이사야서에서 은혜의 말씀을 뽑아내셨습니다. 우리는 14장 3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경륜시대의 변환, 곧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배열의 변경에 대한 강한 시사입니다. 1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것은 주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그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 그의 전파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장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바울의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계시를 기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초로 삼았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군중들의 반응.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적의를 품고 자기들을 잔인하게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어떤 앉은뱅이를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고 말하니 그 사람이 뛰고 걸었다. 11절과 12절에 따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부르더라. 그리스 신화에서 주동적인 신인 쓰스에 해당되는 라틴어는 주피터이고 신들의 사자인 허메는 라틴어로 머큐리입니다. 12절에서 주로 말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역으로 강론의 인도자를 뜻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그 도시 앞에 있는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들의 반응.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사람들아, 왜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들이란 우상들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신으로 여겨 경배하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들, 곧 이런 우상들로부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차이점. 1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17절에서 그들은 감동적인 말, 곧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만지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어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것은 매우 훌륭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를 두었으며 결국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 말은 간략하지만 계시를 주며 마음을 만집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에게서 복음 전파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이 장에서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밝혀주는 간략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영감 있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별수기를 주셨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양식과 기쁨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의 복음 전파 방식을 따릅시다. 13장에서 바울은 대대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바 된 구약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좋은 일들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부활 안의 그리스도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우리가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라면 당신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것과 13장에서 전파한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13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반면에 14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과 그분은 항상 그들에게 선하셨으며 비와 수확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지혜롭고도 뛰어난 방식으로 전했음을